사람들이 많이 식사하는 그런 좀 그런 큰 음식점에 가면은요 옷도 좀 가려입고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옷도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그래서 손 붙잡고 들어가고 뭐 그랬던 그런 기억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였는데요. 종종 그런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와서 식사하는 그런 식당인데 잠옷 차림으로 와서 밥을 먹는 기이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 연령하고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그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이름은 양주동이라는 분이었어요. 국문학자로 유명했죠. 영문학자, 국문학자로 유명했고 국문학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양주동 박사였는데 이분이 국보 1호 정도였거든요. 뭐 그분이 별사하신 지는 70년 초니까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여간 이분이 이제 끼치는 그 학계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고 아주 박식했습니다. 그런데 또 별명이 뭐냐면 기인으로서의 국보 1호였어요. 그러니까 참 별난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잠옷 차림으로 부부가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부부가 식사하고 예, 그렇게 그런 모습을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기억에도 유행어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 유행어가 뭐냐면 나도 봤어 였어요. 나도 봤다는 거죠. 나도 봤어.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우리 동생들하고 아주 그냥 킥킥거리면서 나도 봤어, 나도 봤어 했던 그 기억이 갑자기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기억을 하게 된 게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게 또 확실하게 같은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뭔가 어떤 특별하게 눈에 띄는 그런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그런 경우의 이야기가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어떤 기이한 행동이 아니라 목숨이 걸린 그런 문제가 바로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기독교인으로서 믿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다른 입장을 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입장을 취할 때 모든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혹시 있으셨나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주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저렇게 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된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있으셨는지요? 계신 분도 있고 아직 그런 경우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절하지 않아야 할 때 않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이 다 주목하게 되고 엄청난 압박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절해버리고 그냥 지나가면 되지 왜 프레셔를 당해? 그렇게 혹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신앙인의 아주 소중한 그런 결코 상실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경비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다니엘서를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이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말해주고 또 해몽까지 하는 것을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2장의 맨 끝에 46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을 이제 뭐 신으로 섬긴 게 아니죠. 다니엘의 하나님, 자기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다니엘에게 이제 엎드린 것이죠. 그 하나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일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게 하셨던 건 느부갓네살에게도 주목하라고 하셨던 것은 신상이 아니죠. 신상이 아니라 뭐였죠? 난데없이 날아 들어온 돌. 그게 바로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좀 그런 도전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기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며 살자고 우리가 같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은 지난 주일로 그냥 익스파이어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와 같은 결심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어지는 3장을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세웠다는 기록으로 시작해요. 하나님한테 절했는데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의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자, 2장에서 꿈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알려주셨어요. 경배했습니다. 근데 3장의 첫 번째 첫 절을 보면 또 다른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2장과 3장의 시간적인 갭이 16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3장 1절에 보면. 근데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지가 이제 2년이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왕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꿨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해몽을 한 거거든요. 3장에는 느부갓네살이 왕에 오른 지 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는 없지만은 우리가 셉투아진트라는 게 있어요. 셉투아진트라는 건 뭐냐면 이 구약 성경 올 테스먼트를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도록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 주전 2세기, 3세기에 이제 있게 됐는데요. 70인이 모여서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역 번역 성경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권이 있는데 거기 보면 외경하고 그 다음에는 이 구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된 그 합본이에요. 네, 거기에 보면 이 다니엘서를 찾아보면 다니엘서 이 3장 1절에 시작할 때 바로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18년 되던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빼고 18년에서 2년 빼고 16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상을 그때 세운 거예요. 그래서 16년이 지나는 동안 세월이 지나는 동안 느부갓네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되시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바벨론 제국을 통치해 가야 하는데 통치 수단으로 사람들이 권력에 충성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이 제국이 되다 보니까는 여러 민족이 소수민족들이 막 다 들어왔고요. 정복하다 보니 또 그쪽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여러 민족들이 있고 또한 말조차 다른 겁니다. 언어조차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제국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려면 힘을 집권해서 자기가 통제하려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이었어요. 종교가 언제나 그럴 때 사용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종교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가 없는 종교라는 어떤 형태만 가지고는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신격화 작업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 북한의 신격화 작업, 뭐 어느 나라의 또 독재하는 그런 나라의 그 다른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 다스리는 집권체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작업, 그게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뭔가 힘을 통제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나쁜 거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제 금으로 도금한 신상을 만든 겁니다. 이게 뭐 완전히 금 신상이라 해서 완전히 금으로 다 된 게 아니고요. 도금이죠. 예, 금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60자에 6자라 그랬잖아요. 6자. 예. 그러니까 60자를 보면은 90피트가 넘는 거예요. 90피트라면 대충 따지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한 층을 한 생각을 하면 한 9층 높이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아무것도 뭐 높은 가락은 없는 그런 때에 평지에다가 9층 높이를 엄청난 그런 높이를 쫙 세워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햇빛 받으면 어떨까요? 멀리 서도 반짝반짝반짝한 게 보이는 거죠. 신격화하는 거예요. 누구를 신격화할까요? 느부갓네살 자신을 신처럼 만드는 겁니다. 신을 그 신상에다 절하는 것은 왕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면 신의 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잠재적인 생각을 일깨우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종교심이 있어요. 뭔가 섬겨야 돼요. 근데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삐짝 큰 건데 또 이 몸체는요, 이 6자, 6자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이한 겁니다. 그냥 삐짝 마른 상이 쭈뼛하게 올라가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란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옆에가 있잖아요. 그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충 5대 1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10대 1 아니에요. 그 어떤 건지 알겠죠? 삐짝 마른 형태의 상이 이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아주 멀리서도 다 항상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네가 섬겨야 하는 분이 황제다. 그걸 이제 인식시키는 거죠.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요즘에도?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동상이 언제나 세워져 있잖아요. 김일성과 그 아들 김정일이, 그 다음에 또 김정은도 또 거기 이제 덧붙일지 모르죠. 동상, 김일성 동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김일성 동상이 한 보면은 이게 90피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김일성 동상 엄청나게 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이 동상이. 근데 김일성 동상은 뚜룩뚜룩합니다. 근데 여기는 삐짝 마른 거예요. 아, 제 김일성 동상을 저는 직접 봤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사진을 봤는데. 하여간 그렇게 만들고 명령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경비하라. 그래요. 3절서부터 보면은, 그래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 법률과 지방 모든 관리들, 입법, 사법, 행정의 순회들이 다 모이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제막식에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서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세요. 그때 전령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라.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국이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그 무사람들, 뭇 백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다. 이게 따라야 할 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국에서 이거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엄청난 프레셔죠. 이렇게만 해야 사회 구성원으로서 먹고 살 수 있고 보호받고, 아니면 가두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제 6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겠다 그래요. 핏자 굽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 죽인다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보세요. 5절에 보면,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각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뭐죠? 음악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용 음악. 예배 경배 드릴 때 음악이 울려 퍼지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교를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저변에 깔린 어떤 그 종교심을 부추기고 동시에 음악이라는 그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음악은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치를 뭔가 부여할 때 우리의 감정이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서 맞고 틀리고 그런 판단 기준을 아무리 생각으로 얘기를 해도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좋고 싫고를 정하지 않아요. 좋고 싫고 가치가 많다 가치가 적다 그래서 끝내 선택하는 거는 사람 감정으로 합니다. 대부분 감정으로 해요. 그래서 다 알기는 알겠는데 결국은 다른 걸 선택해요. 왜? 아 이게 좀 기분에 더 좋아 이런 거거든요.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자극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감정도 주셨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주 소중한 때에 이 음악이 있도록 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어떤 것을 목자들이 목격하나요? 천사들이 합창하잖아요. 음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또 뭐가 있죠? 천국에 음악이 있잖아요. 완벽한 음악, 완벽한 화음, 완벽한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듯 이렇게 아름다운 이 피조세계에 연합된 그런 의미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다. 참으로 음악이라는 것은 소중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뭘 소중하게 하시는데 사단도 그걸 알까요? 네, 알아요. 이게 에스겔서 28장은 사단이 창조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네가 창조되던 날에 이미 비파와 소금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사단이 창조된 때 그가 처음에는 천사 중에 하나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거의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eal of Perfection이라고. 그러니까 완벽의 집합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사단이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로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했던지 그 비파와 소금이 준비되어 있었다. 비파와 소금은 이 악기잖아요. 소금이 준비되어 있었다.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음악의 힘을 아는 거예요. 사탄도. 근데 사단은 그 음악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자신을 숭배하는 무기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변질시킨 거죠. 지금도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음악을 통해서 사단이 하고 있는 일들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고 사람의 감정을 쥐락펴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악을 참 잘 소중하게 우리가 다루는 게 참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건한 음악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음악을 접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큰 축복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칫 교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감정을 너무 높였다 내렸다 막 이러는 것을 이게 하니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난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쉽게 턱턱하기 시작하면 아주 위험하기 시작해요. 결코 은혜가 되지 않고 사람들을 자칫 거짓된 그런 확신과 감정으로 빠지게 만들게 하는 그 일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유행하는 음악이 뭔지를 우리가 보면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60년대 유행했던 음악이 뭐였죠? 온 세계를 비틀어 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예, 비틀비틀거리게 만들고 막 비틀어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다 비틀렸잖아요. 그 이름도 잘 쳤어요. 비틀려. 비를 드지만 하여간 그냥 그렇습니다. 그 거기에 그 메시지 들으면 얼마나 많아요. 그 뭐 잔 레논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은 거기서 사상가였거든요. 잔 레논이 있었죠. 그 사람이 지었던 음악 중에 하나, 곡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 뭔지 아시죠? Imagine. 요즘에도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Imagine 가사를 꼼꼼하게 좀 읽어본 적이 있으세요? 에, 아주 아름다운 음률이에요. 그런데 Imagine 그 가사를 들으면요, 그게 뭐예요? 천국도 지옥도 없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상상해봐. 그런 것에 우리가 다 함께 있다고 생각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런 얘기예요. 천국 지옥을 부인하자는 거예요. 뭐죠? 결국은 하나님이란 존재, 영적인 존재는 없고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뉴 에이지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맥락에서 온 거예요. 그걸 보급했어요. 전도사들이었어요, 사실은. 음악성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음악에 뭐를 담는가, 음악이라는 바구니에 뭐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는 참 행복해요. 감사하고 우리가 찬송을 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같은 찬송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그러나 하여간에 이 느부갓네살 다시 돌아와서 이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에는요, 사단이 그랬듯이 음악의 힘을 빌어서 자기를 숭배하는 무기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다 연주하도록 한 다음에 그때 그 음악이 있으면 엎드려 절하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게 엎드려 절하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감성도 막 움직이고 그래서 엎드려 절하는 게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시초였는데 떡하니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세 명이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이제 큰일 난 거죠. 세상은 다 경배하는데, 세상은 다 경배하는데 이 세 사람은 경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없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잘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건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그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 그런 순간에 그냥 척만 하면 됐을 텐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척만 하면, 아, 조아리는 척만 하면은 그냥 지나가고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이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척만 하면 그냥 마찰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 그런데 척만 해도 안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그런 척만 하는 모습조차도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도 사람 목숨과 연관된 문제는 소용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실제 상황이 생기면 살고 보는 게,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모든 종교를 가지고 얘기하는 자들이 보이는 모습이야. 이런 세상 추측에 세상이 맞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었어요. 척하는 게.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큰 문제였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히 갈리는 그런 경우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같은 맥락의 문제였습니다. 신사참배의 문제는요, 그냥 어떤 절하는 그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제에 천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천황이에요. 하늘의 왕이에요. 즉 신, 천지를 다스리는 신으로서 일본 왕을 경배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뜻이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참배를 하라고 할 때 그걸 설명을 한 다음에 그래 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 참배를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순간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신을 섬기겠다고 그거를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 모습을 했던 게 참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절이 아니에요. 척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믿음이 묻어나왔던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목격을 한 게 아닙니다. 누가 목격을 하고 누가 고발을 했는지 아시죠?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때 그 일과 관련해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해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자, 세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아주 가까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피어 프레셔를 가장 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통 이 티네이저들, 청소년들만 피어 프레셔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까이 있는 주변인들의 눈총, 압박, 의견에 큰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가요? 아니면은 민감하세요?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는데 바로 옆에 주변에 아는 사람이 뭔가 의견을 딱 하나 얘기를 하거나 뭔가 눈총을 딱 깨주면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뭐 고민이 될 수도 있지만 신앙과 연관되는 그 문제에서 내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피어 프레셔가 딱 들어올 때 아유 힘들어 라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주님의 사람으로 서야만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말하고 사는 기독교인들, 그건 피어 프레셔가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사회가 빚어가는 대로 빚어지는데 왜 유독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다 경배하라고 하는데 엎드려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정말 살 수 있기나 할까요? 아니 세상이 다 그쪽으로 흘러가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뭐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냥 같이 가는 게 좋은 거지. 그런 생각을 그냥 스스로 생각하신 적이 있고 또 부부간에도 또 우리 뭐 이웃들 간에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삶을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이 절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실할 것들을 알지만 감내하기로 결심하면 살 수 있다. 상실할 게 왜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렇지만 상실할 것을 알지만 상실하기로 결심하면 살 수 있어요. 상실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세상 풍조에 절하지 않는, 경배하지 않는 결과로 상실하게 되는 것들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서먹해지는 관계가 아마 대부분 우리 지금 우리 미국 사회에 살고 있는 저희들한테는 가장 대표적인 걸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따돌림 맞는 고립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미국 사회에 살면서 이제 그런 게 제일 힘들죠. 대인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왕따 당하기 시작을 하고 나의 어떤 그런 입장을 사람들이 꺼리는, 함께 하기를 꺼리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참 힘들죠. 그런 경우들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제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특히 이제 경험했던 게 이발소에 가서입니다. 이발소를 새로 이제 찾을 때 빠짐없이 겪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뭐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대화는 참 수월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뭐 그래요. 아, 그러다가 이제 뭐 하고 사느냐고,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뭐 이 질문이 나오면 이제 제가 대답을 하잖아요. 난 목사다. I am pastor. 뭐 이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상당히 썰렁해져요. 이상한 어색한 침묵이 한동안 흐릅니다. 옆에 뭐 제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만이 아니에요. 옆에 몇 자리 있는 그 사람들도 다 I'm a pastor 그렇게 얘기하면요, 갑자기 조용해져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지금 자기 이제 그 클라이언트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게 이발소에서는 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경험한 데는 좀 그래요. 이 손님 머리 깎으면서 대화하는데 욕이 좀 많이 섞여야지 아주 그냥 부드럽게 대화가 이제 되는 거예요. 뭐 four letter words도 있고 뭐 s word도 있고 막 그러면서 뭐 손님도 그러고 이발사도 그러고 막 신나게 아주 그냥 힘이 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가운데 나 목사야. 그러니까 대화가 그렇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던 대화도 욕 빼고 말을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아예 그냥 조용하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바꾼 게 꽤 됐는데, 처음 사람을 만나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먼저 말합니다. 예, 조금 얘기한 다음에 제가 먼저 물어봐요. 무슨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패스인데 무슨 일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뭐 그냥 예, 그런 대로 알아서들 이제 적응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계속해서 예, 좀 만나야 하는 그런 경우면 그게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좀 어색한 거죠.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런 어색함 정도, 그런 어색함 정도는 아마 다른 분들이 겪는 그 어려움에 비하면 아주 경미한 것이 되는 그런 경우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 어색함을 넘어서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실할 게 뭐였죠? 목숨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이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실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작은 거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사라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실할 것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기로 결심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좀 지구촌으로 시각을 한번 옮겨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나라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각 나라가 세운, 그 사회가 세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각기 세운 그 독특한 신상들이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눈에 보이는 금신상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가 만드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와 사회의 어떤 그런 만들어 오는 신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국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통제의 어떤 그런 신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리를 굽히지 않고 체제를 따르지 않겠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의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 어떤 고초를 겪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회의 신분을 박탈당하죠. 가족에게서도 따돌림 당하는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죠. 오게가치기도 하고 결국은 뭐 없을 짓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신앙 때문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 숫자를 보니까 이 숫자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숫자가요, 그러니까 1세기서부터 19세기까지 죽은 그 숫자 다 통틀어서 더한 것보다 더 많아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죽은 사람들이. 2020년, 2021년을 그냥 더 작게 말씀을 드리면 2022년은 아직 집계가 안 됐잖아요. 지금 뭐 초니까. 근데 2021년에 순교한 숫자가 2020년에 죽은 숫자의 두 배예요. 우린 팬데믹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신앙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상실할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형제자매들이 목숨 있는데 어떻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나 감내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목숨까지도. 왜요? 잠시 동안의 상실함보다는 영원한 것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이런 질문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해요.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딱 이런 질문을 해요. 질문이 아니죠? 이게 뭡니까? 협박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두려운 협박이죠. 네가 지금 신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럼 그 신이 내 손에서 너를 구해낼 것 같아? 지금 우리 사회, 이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일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이 뭐라고? 네 신앙이 이 모든 세상의 힘 앞에 너를 보호해 줄 것 같아?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공명이 돼가지고 이 질문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이 질문 앞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답을 하고 있나요? 한번 우리가 읽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를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혀 살펴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해요. 굽혀 살펴주십시오로 시작하고 굽혀 살펴주십시오로 끝나요. 참 부드럽죠. 그러나 신앙의 심지는 어때요? 어느 누구도 꺾지 못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 아니에요? 신앙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 생각해요. 겉으로는 힘 있는데 속은 유약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뭔가 유약한 것 같은데 속에는 믿음의 심재가 하나님 아니면 꺾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 친구들이 결코 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유는 척이라도 하지 않는 이유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척이라도 하면 잘못된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이 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또한 그렇게 죽어가게 만드는, 그냥 동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영혼 살인에 동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세 친구는 하나님의 법을 알았을까요? 알았죠. 대표적인 하나님의 명하심, 십계명 아닙니까? 그 친구들은 다 알았어요.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지켜야 하는 것 같은 예, 하나님의 명이 있었죠. 제일 먼저 여기 보면은 이제 십계명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계명, 안식일까지도 그렇게 연결이 되지만, 그러나 이 세 계명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들 앞에 두지 말라 했던 것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죠. 또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맞이하지 않고 네가 만든 어떤 신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그 여호와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우상을 만들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걸 함부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당연히 욕이나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내가 만든 나의 어떤 그런 원하는 것을 신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절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만이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결심 찬송도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을, 그리고 세상의 하수인인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겠다는 신앙의 절개예요. 그들은 딱 한 가지 라이프스타일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았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라이프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게 기독교인의 라이프스타일 아닙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도 딱 하나죠. 그래서 자, 그 라이프스타일 때문에, 그 선택 때문에 상실할 것들을 잘 알았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순간 상실함보다 영원한 보상, 영원한 영광, 영원한 하나님을 상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그 초대 교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제 열두 제자 사도들이 있었고, 사도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들이 서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리더들로서 세워진 분들이 초대 교부라고 하죠. 초대 교부 중에 리더들 중에 한 분이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터키 지역, 뭐 거기 저기 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들이 다 그 터키 지역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 이제 골로새 교회라든지 그쪽을 다스리던, 섬기던 분이 폴리갑이었어요. 폴리갑 초대 교부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신앙 때문에 체포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장작더미에 달아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집행하는 자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를 버리면 살 수 있어.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척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후의를 도모하고 살아야지 후의를 도모하죠. 막 이런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폴리갑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 동안 예수님은 날 한 번도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한순간의 상실 때문에 영원하신 주를 버리겠는가? 버리겠어요? 하나님을?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런 폴리갑이라든지 다니엘 세 친구라든지,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라든지 또 이 중동 지역에서 겪는 그런 극적인 경우를 우리가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너의 섬긴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힘에서 너를 구해 줄 수 있을 것 같느냐는 질문으로 우리를 다그칠 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돼야 할까요? 그렇다는 대답이 돼야겠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또한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신앙 지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앙 지조를 지키시는 이번 한 주간을 사실 텐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면은요, 언제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성숙해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한번 깨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대화하거나 내 주변에 어떤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peer pressure로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훅 갑자기 들어오는 어떤 그와 같은 도전, 그런 도전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정말 지킬 것 같아? 그냥 타협해봐 라는 그런 생각, 그런 대화가 있을 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테스트하시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신앙 절개를 지키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